지금까지 65년을 살았습니다. 이 65년의 삶 가운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그 5년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악독한 자가 대통령이 돼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춥고 암울한 그런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예배의 자유까지 막는 정말 앞이 캄캄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의인을 하나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자유우파 국민들, 기독교인들 다 같이 정말 5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 간신히 이재명을 누르고 대통령이 되는 말 그대로 기적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제가 열왕기하 9장 10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로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아합의 군대 장관이던 예후의 반역을 통해서 철저히 멸절시킨 것을 상기를 시켜가며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 숭배하는 걸 척결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전 가족을 몰살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자 그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땅에서 번영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걸 그대로 지키셨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문재인의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한민국 세력인 종북, 좌익, 친중 세력을 척결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에서의 번영을 주실 것이고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영광을 주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이 지났지만 종북 추사파를 척결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는 부정선거 이런 많은 증거들 이거에 대해서 이런 망고 언급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무려 종북 추사파 이 세력이 192석을 차지하는 정말 엄청난 불행한 그런 일이 우리 역사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장관, 감사위원, 방통위원장 등 줄줄이 탄핵이 돼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29명이 줄 탄핵이 되는 이와 같은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급기야 대통령은 이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구나. 여기가 절벽인데 바로 절벽 앞에 이 종북주사파 그냥 밀어넣으면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위기인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종북주사파 반대한민국 국회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두 번째, 부정선거 의혹, 선관위의 이런 그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그 기치를 내걸고 비상계엄은 이제 선포하고 그 뒤에 이제 탄핵 소추가 되고 내란죄 우두머리로 몰려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구속이 되고 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조중동 등 이런 언론의 그 광란, 가짜 뉴스들, 또 오동훈이란 자 이 공수처 그냥 대통령 체포 구속 이렇게 하면서 지난 50여일 동안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저와 여러분이 지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계엄령이 계몽령이 돼갖고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종북 주사파 전체주의 독재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눈치채고 이대로 두면 이 대한민국이 북한, 중공처럼 되겠다는 이와 같은 그 위기의식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10%에서 무려 50%까지 오르는 기적이 지금 이 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정말 판단의 공의를 집행할 줄 알았던 헌법재판관들, 공수처장, 판사들, 아니 이자들이 중요 요직에 다 앉아있는데 가만 보니까 다 반대한민국 세력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물든 이런 자들이 이런 그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그 민낯이 온 국민에게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재명을 비롯해서 종북주사파 친중 이런 추종자들, 개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민낯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됐고,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을 보니까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한 군데 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부패하고 골문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보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억울하게 지금 구치소에 갇혀있는 그 대통령을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한성감옥에 갇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승만 대통령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 갇혔지만 이 기간에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너무 귀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탁을 해갖고 지금 구치소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싶으니 구해달라, 이래서 비서관이 우리 김준홍 목사님을 이제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서 목사님 성경 구해오면 내가 사인해서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저기다 지금 성경에다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을 위해서 두 구절을 몸소 저기다 적었습니다. 그 두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그렇죠? 그가 하는 그 길,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지금 구속돼서 구치소에 갇혀 있을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쳐 주신다. 아, 이 놀라운 그런 그 말씀을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구치소로 이제 보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악인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떠받쳐 주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악인의 운명과 그 다음에 의인의 운명,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면 삶을 이제 살게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악인들의 그 부당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일들을 보면 정말 마음을 상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시스템이 하나님 믿는 자들,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핍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100%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거나 구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예요. 죄 때문에 생긴 그런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당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받고 모욕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우리 눈이 목도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37편에서 지금 다윗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하늘에서 기록하고 계신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를 시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정말 더럽고 추한 그런 일을 몸으로 겪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그런 모든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록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 이 땅에서든 아니면 하늘나라에서든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해 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취임을 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도 수백만 표를 도둑질 당해서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게 유명한 거예요. 바이든 스파이크입니다. 여러분 구글에 가서 바이든 BIDEN 하고 스파이크 쫙 올라간 거 치면 저 그림이 떠요. 아주 역사에 남는 그림이에요. 새벽 3시 4시에 수백만 표 표가 올라가서 이렇게 갖고 바이든이 역전을 해갖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그 투표에서 트럼프를 이기고 그리고 바이든이 승리해서 말 그대로 4년 동안 도둑질을 해갖고 대통령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후에 트럼프가 얼마나 수모를 겪었냐. 기소가 되고 그렇죠. 구치소에 가갖고 머그샷도 찍고 유세 중에 여러분 총격범이 나타나서 그것도 경호를 게을리해갖고 트럼프가 죽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갖고 이 암살까지 시도해서 거의 죽음 앞에서는 이러한 그 수모를 이렇게 겪으면서 정말 인간으로서는 낮아질 대로 낮아진 이런 상태 그렇죠? 거기까지 다 간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트럼프가 이를 갈았습니다. Stop the steal. 내 표를 도둑질하지 마라. 나는 선거에서 진 적이 없다. 표 도둑을 맞아서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대통령을 못하고 이번에 대통령이 됐다. 이름이 Stop the steal. 도둑질하는 거, 표 도둑질하는 거 그만 멈춰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캠페인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시죠. 이번에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동일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Stop the steal. 부정선거 하지 마라. 지금 전 세계 언론에 똑같은 구호를 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까지 갔던 이 트럼프가 2024년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이걸 랜드슬라이드, 땅이 무너져서 밀려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을 거둬갖고는 그럼 뭐라 그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번에 이루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선서라고 취임을 했습니다. 여기 트럼프가 선거에 이기고도 그러고선 여러분 패자가 돼서 떠나게 됐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썼어요? 떠나면서 이것이 오랜 작별이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백악관 떠나면서 4년 전에 저 말을 하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와서 이번에 취임식 연설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도록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복귀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Korea Great Again,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그 태극기 밑에 가서 보니까 그 밑에 뭐라고 썼냐, 민주당만 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민주당만 빼고 얼마나 구호가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위대하게 민주당만 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인간적으로 볼 때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돼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많이 길어봐야 70, 80, 90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사람 보기에는 의로운 것 같아요. 의인입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앞에는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이다, 뭐 국회의원이다, 뭐 재벌 총수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셔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모든 자들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의 위하는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이는 그 의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대통령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죄의 시장에 팔려나가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의 공로로 다시 사주시는 그와 같은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 그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 그의 부인이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인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땅에 악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은 그냥 두 명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명만. 저 왼쪽에 있는 자는 이름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런 자예요. 이재명이 어떤 새해 선물에 저런 망치를 들고 나와갖고는 철거 현장에서 쓰는 쇠망치, 어제 지지자로부터 공정한 나라를 위해 부정부패 기득권 때려 부수라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중환자입니다. 본인이 중환자임을 알질 못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수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프지만 칼을 들고 수술해야 됩니다. 예, 공주가 행복이 다 살고 난 다음이죠.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모두 썩어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재벌 족벌과 부패 기득권 청산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자입니다. 예, 다 돈 있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다 망치 가지고 와서 그래서 깨트려 부수고 다 빼앗고 이렇게 해서 나눠줘야 된다.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악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옆에 문영배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 이 소장 대행을 하는 이런 자인데, 이 문영배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 뭐라고 증언을 했냐, 저희 동기 중에서 제일 가까웠던 저희 동기가 일단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고 현직에는 문영배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가장 가까운 분들입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문영배라고 하는 자가 신영복의 책은 내가 다 읽었다고, 신영복의 책은 다 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 그대로 어느 면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거의 부정하는 그런 자가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으로 지금 앉아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나라의 공의와 법치가 지켜질 수 있을까. 우리 영상 1분짜리 두 개를 먼저 이재명이 거 한번 먼저 보고 문영배 거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국을 집착거려요? 그냥 쎄쎄 내 말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착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우리 문영배 한번 좀 가서 보죠.
현재 가장 지탄받는 기관 헌재와 공수처, 그중 우리 법연구의 회장 출신 문재인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리와 원칙이 아닌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이미 결론을 내고 재판에 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윤 대통령은 이미 마음속에서 인용, 이진숙 위원장도 인용, 대북전단금지법도 합헌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다 보이는 재판관이 또 있을까? 이 와중에 문 재판관의 대북관과 세계관이 드러난 글이 논란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리라 판단한다면 더 많은 대북원조를 제공,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동포의 때문이 아니라 한국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판사가 아니라 무슨 통일운동가 같은 발언, 중국의 내일을 묻다는 친중 친북의 대명사 문정인의 책쟁, 독서가 취미라며 서평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내용을 보고 경악한 애국시민들, 그러면 그렇지 어지러지라네. 결론은 인용, 헌재의 존재 자체가 문제인 상황입니다.
예, 문재인, 문정인, 예, 문영배, 좀 문씨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예, 가서 보니까 2010년도에 예, 법관 지낼 때 선관위 사람들하고 다 일본 북해도 여행 다녀왔는데 최고급 호텔에 가서 예, 그러고 지내다가 왔다 본인이 다 블로그에 글을 써놨어요. 그러니 법관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다 한통속이라고 하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부정선거를 밝히고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시편 37편 개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맨 앞에 가서 보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40절은 다윗이 지은 거예요. 25절 가서 보니까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을 때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의 맨 후반부에 가서 삶을 정리하면서 악인과 그 다음에 의인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지금 여기 시편 37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이에요.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인물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인물은 좋아요, 키도 크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 키가 2.5m에서 3m가 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런 장수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그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을 해요? 한 17살, 18살 정도 먹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런 청년이 등장을 해서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소멸시키는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그를 자기의 사위로 삼았어요. 그의 처남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는지, 내가 왕이 안 돼도 좋으니까 네가 왕이 하는 게 왕이 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우정을 나누는 그런 대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나라를 구하고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왕이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사위를 미워해갖고 사위를 잡아서 죽이려고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12년, 13년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견딜 수가 없어서 사막으로,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쫓겨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사무엘기 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동안에 정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도록 내버려 둬야지 내가 이스라엘의 왕, 특히 내 장인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37편 7절 8절 가서 보니까 8절에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어떻게든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생기지 않았겠어요. 바로 요 앞에 사울이 지금 동굴에 들어와서 일을 보고 있는데 요거 그냥 죽이면 끝나는데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고 왕위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번영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그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장인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런 모질고 힘든 이 고난의 기간 12년 13년을 겪은 뒤에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고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왕이 된 다음에 많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고 이런 가운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하는 그런 일을 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의 그 신하들 가운데 그렇죠 정말로 믿었던 그런 자들이 배신을 하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정말 이 압살롬의 반역의 때에는 너무 황급하게 도망을 가다 보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올리브산에 올라가며 울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신을 겪으면서 정말 수많은 종류의 인간들 군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 모든 거 다 겪고 70세에 이제 죽었는데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되었을 그 시점에 솔로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됐을 때 악인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마라.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통치를 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편 37편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36편에 가서 보면 1절 11절 가서 보면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역시 다윗이 기록을 하고 이 39편에서 이 주제를 다시 한번 또 다루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있는 의인들이 이 땅에서 종종 고난을 당합니까? 또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세상에서 의인이 많잖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바친 그런 의인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의인이에요. 근데 그런 의인이 체포를 당하고 구속을 당하고 여러분 지금 유치장저 구치소에 가서 갇혀있는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우리 모두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그래서 이메일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로스앤젤레스 한 분이 간단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아니 이재명 같은 자들은 왜 저렇게 살아있고 대통령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 다 이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불가지론자들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있어요.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상대주의 철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선이나 악 이런 거 구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 의로운 자 이런 거 구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의인들이 고통을 나가는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걸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는 어떤 때 보면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시편 37편 여기 가서 보면은 12번이나 영어로 the wicked, 악한 자, 사악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37편이 총 40절로 되어 있는데 이 40절 가운데 악인이라고 하는 the wicked라고 하는 그런 말이 무려 12번이 나와요. 10절, 12절, 14절, 17절, 20, 21, 28, 32, 34, 35, 38, 40.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핍박을 받았으면 이 시편 한 편에 악한 자를 지금 12번을 언급하고 있을까. 그렇죠? 예. 이 시편의 신학적인 토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7장에서 37장 가서 보시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율법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기쁜 것을 향하면 이 땅을 영원토록 소유하고 이 땅에서 나는 그런 산물을 먹고 너와 내 씨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예. 그렇지 않고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다른 나라 땅으로 옮겨가서 포로 생활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 11절, 22절, 29절, 34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계속해서 땅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땅, 땅을 사유한다, 땅에서 상속한다, 땅에서 하는 것을 먹고 내가 기뻐한다, 땅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이걸 지금 토대로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의 때가 되면 그 땅에는 악인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의인들만 남아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이런 아주 웅장한 이와 같은 그 구조로 이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시거든 시편 37편을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이래서 땅이 나오는구나, 이래서 메시아 통치가 나오는 거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저 뭐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번영을 하고 이걸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하박국을 한번 가서 보세요. 하박국 1장, 2장, 3절, 3장을 가서 보면 하박국이 동일한 거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바빌론처럼 저렇게 사악하고 모진 저런 백성은 잘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도 13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봤어요. 자신의 목에 고통을 겪었어요. 우리 인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운명이 있어요. 거기 그 운명에 따라서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 있어요. 그 몫이 있어요. 그거를 그리스도인도 다 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다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성숙한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는 가운데 이 상황을 짧게 인간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궁극적인 것, 영원한 것,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것을 봐야 된다. 지금 닥치고 있는 것, 즉각적인 것, 일시적인 이런 관점에서 인생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과 그 다음 자기가 죽어도 이 땅에 남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의문을 갖는 그런 신자들에게 네 가지 격려의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 12절에서 20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이해하고 계신다. 21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 32절에서 40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편 37편에는 여러 가지 명령의 말이 나와 있는데 다섯 가지 정도만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명령이 있어요. 부정적인 거 초조해하지 마라. 1절 가서 보니까 초조해하지 말라. 7절 가서 보니까 초조해하지 말라. 8절 가서 보니까 초조해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긍정적인 그런 표현이 또 들어있어요. 3절에 주님을 신뢰해라. 주님을 신뢰하라. 4절에 주님을 기뻐해라. 그 다음에 5절, 6절에 내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 다음에 7절에 주님 안에서 편하게 안식해라. 이러한 그 긍정적인 이런 명령이 또 들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 너무 제가 좋아서 사실은 저도 이제 좋아하는 그런 구절은 이렇게 이제 좀 빨간 줄을 칩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줄을 쳐요. 그래서 빨간 줄 시편 37편에는 1절에 제가 줄을 걷고 23절, 24절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미 줄을 걸어놨어요. 1절, 이게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아내가 늘 이야기하는 말이 1절이에요.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제 옆에서 초조해하는 걸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런 건 좀 초조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줄을 쳐놨습니다. 줄을 쳐놨어요. 초조해하지 말라. 영어로 fret not. fret. fret이라고 하는 이 단어, 초조해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불탄다, 뜨거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악인들로 인해 고통과 핍박을 당할 때 막 분노가 차갖고 불타오르고 그러지 말고 침착하게 마음을 진정을 하고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을 볼 때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된다. 어제 전환길 강사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악한 일을 보고도, 그렇죠, 가만히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이 자행이 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건, 그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그리고 시기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리고 초조해지잖아요. 초조해져요. 초조해져요. 그 초조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저자는 악을 하는데 잘 되고 나는 지금 의롭게 이렇게 하는데 잘 되지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8절에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어떻게든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마라. 이렇게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그리고 좀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나 자신이 초조해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 분노하게 되고 이게 폭발이 되면, 이렇게 되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재명이니 그 종북 주사파 세력들, 그 불법 오동원이니 이제 다 잡혀가게 생겼잖아요. 그 2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우리 법 연구에 이번에 다 풀같이 베이고, 그렇죠, 푸른 채소같이 이제 시드는 일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여기 있는 그대로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어 버린다.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9절에도 가서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그렇죠? 22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28절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사악한 자들의 씨는 끊어진다. 34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악한 자들이 끊어진다. 38절에도 가서 보니까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사악한 자들의 마지막은 끊어진다. 끊어진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서 이들을 끊어버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지난주에 제가 사실 한 두 주 동안 감기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처음 이제 출석하는 날 저와 제 아내가 아유 가서 집회 자리에 머리수라도 좀 채워줘야 되겠다 그러고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섰습니다. 다녀왔어요. 근데 그날 대통령이 길게 헌법재판소에 와서 발언할 줄 알았는데 한 1분 정도만 발언했어요. 여기 피청구인 윤석열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대통령이, 나는 철들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갖고 살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재판관님들이 여러모로 살펴주시기 부탁드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따라 우리 법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헌법에 따라서 제대로 판단하라고 엄포를 딱 놓잖아요. 아, 근데 그 대통령이, 예, 여러분 대통령 얼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예. 여러분 초조와 불안이 있어요? 초조와 불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이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겼어요. 왜 그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아, 이 생각하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연하게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의연하게 재판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변호인이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해서 거들어주고 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침착하고 의연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의 최고 고급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이대로 두면 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되고 북한의 뒤를 따라 망하는 거, 이걸 내가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의감에 불타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각종 비방, 모욕, 조롱 이런 거 다 당하고 체포, 구금까지 당하면서도 저렇게 의연하게 대통령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될 텐데, 그럼 우리나라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가장 귀감이 되는 인물이 누구가 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있고 박정희 부국 대통령이 있고 윤석열 국국 대통령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특히 여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긴 세월을 이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다 보면 주변의 악인들로 인해 반드시 고통과 시련을 겪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거, 이거 알려지게 되면 괜히 시비를 걸어요. 괜히. 괜히 시비를 걸고 못 살게 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도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킹제임 성경 때문에 뭐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는데 경찰도 가고 검찰도 가고 법원도 가고 뭐 이단 대책위원장 뭐 거기 모임에도 가고 정말 가서 모욕을 당할 때 힘이 힘든 일이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초조해했어요. 그 제처가 초조해하지 말라고. 예. 그 지금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그랬는데 이번 딱 보니까 됐구나. 예, 됐어요. 왜 그래요? 예, 초조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의로운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해 주실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청년들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여기 나와 있는 1절 2절,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의롭게 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가서 보니까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초조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이 왜 없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 잘 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룻기를 가서 보면 이 땅이 부패하고 도저히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딴 나라로 이주한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 이거 하나님의 땅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이 땅에 남아서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상속 유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을 지켜야 된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가서 보니까 땅 얘기가 나오잖아요. 9절에 땅, 11절에도 땅, 그렇죠? 22절, 29절, 34절 계속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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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을 지켜야 그 땅의 백성이 거기서 나는 양식을 먹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여기 대한민국은 누구의 땅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거해야 될 그런 땅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악이 성행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에서 나는 산물을 먹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4절 가서 보니까 또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실 거다. 기뻐하다 이렇게 하는 건 애지중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신 그분, 예, 복을 애지중지하지 말고 그 복을 주신 그분을 애지중지하고 존중 여기라고, 예,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지금 이걸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한다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소망이 뭐야 되느냐, 주님을 더 많이 잘 알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알아서 더욱더 그분을 기뻐해야 되겠구나.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예, 풀려나서 마음껏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 주를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5절 6절 가서 보니까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 내가 원하는 그 길, 그걸 내게 너를 위해서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드러내시리라. 자,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을 원하신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공의, 이게 분명히 맞는 건데, 예, 이게 틀리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공의가 옳다는 것을 온 세상에 환하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인으로 했던 그 일, 많은 사람이 처음에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을 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의가 대낮의 빛처럼 환하게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30 젊은 아이들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아,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 일을 했구나 하고, 이 판단의 공의가 대낮의 빛처럼 환하게 되고, 이번 설 지나고 나서 지지율이 60%까지 가는 놀라운 기적이 생기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11절 가서 보니까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 그에게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 탈출했어요. 근데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맞으면 곤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다시 속박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앞을 보니까 뭐가 놓여있어요? 홍해가 놓여있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파라오와 그의 군사들이 쫓아오잖아요. 백성들이, 예, 이구동성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모욕하고 지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이후로는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다를 맨땅처럼 해서 건너갔고 뒤따라가던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날 몽땅 익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그렇죠? 지금 다윗도 그 어려운 시기, 13년 동안의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결국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용히 침묵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한 시간이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주일 오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큼은 조용하게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 자신의 운명에 대해 살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고 내 영원한 종착지가 어떤 것 그렇게 살펴보는데 꽝꽝대고 락음악하고 랩음악하고 하면 그게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돼요? 조용히 앉아서 그렇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진중하게 예배드리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꽝꽝거리고 하는 그런 예배 다 집어치워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쓰러뜨리고 랄랄라 주여 삼창하는 거 보세요. 한번 그게 예배인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대한민국 교회와 목사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말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신다.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12절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사악한 자가 의인을 대적하라고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해 자기 일을 가는도다. 그냥 이재명이 생각하면 됩니다.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악인들은 의인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14절 가서 보면은 14절에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들을 죽이려고 짐승을 도살할 때 쓰는 그런 말이 여기 죽인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번에 대통령 체포되고 그렇죠 구속되고 하니 이거 보니까 이거 그대로 생각나잖아요. 죽여서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에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15절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의인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뭐 화살을 쏘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돌이켜져서 본인을 해치는 그런 일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비웃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1절에서 31절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자, 21절에서 22절은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은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다 충족하고도 남아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걸음을 정하신다. 우리 인생 여정, 이 여정길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하는 그런 말은 그 사람의 삶에 질서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안전하고 그 사람의 삶이 확고하게 확립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 믿어도 걸어다니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우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지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실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걸려 넘어져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3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이 의로운 사람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의 발걸음 중 하나도 미끄러지지 않는다. 미끄러져서 수렁에 빠지는 일, 그런 일 생기지 않는다. 곤경에서 영원토록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 생기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24장 14절에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사악한 자들은 넘어져서 악한 일에 곤두박질 쳐서 빠져버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받쳐 주신다. 24절 가서 보면 떠받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받쳐. 우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렇게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떠받쳐 주신다는 거예요. 떨어져도 떠받쳐 주신 하나님이. 떨어져도 떠받쳐 주시는 거예요. 구렁통에 빠져서 영원히 거기 거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예, 아직 대통령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의로운 일을 지금 하다가 지금 수렁에 빠질 뻔한 이런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떠받쳐 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떠받쳐 주시는 거예요. 자, 32절에서 4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32절에 34절은 법정 재판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35절에 36절은 나무를 통해서, 그 다음에 37절에서 40절은 구출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은 구출해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가서 보겠습니다. 32절에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지켜보며 그를 죽이려 하나 주께서 그를 사악한 자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판단을 받을 때에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오다. 그래서 거기다 이재명 윤석열을 그냥 넣으시면은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더 이상 제가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이재명 하나 집어넣고 거기다 하나 윤석열 집어넣으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그냥 자동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높이시고 사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35절 36절 가서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가 돼 있나. 사악한 자가 큰 권력을 가지고 국회 모든 거 다 장악을 해가지고 스스로 푸른 월계수나무같이 뻗어나가는 것을 내가 봤어요. 잎사귀가 우성해갖고 커다란 권력을 휘두르고 위엄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가서 보니까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이거 그냥 이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그렇죠? 어떻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대한민국을 망치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거기 푸른 월계수 나무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고 밖에서 보니까 그냥 잎사귀가 무거워지고 그래갖고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그 나무가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그 자리도 찾을 수가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종북 주사파 세력의 운명이 곧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돈이 많아? 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었어?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어? 그렇죠? 이런 거 갖고 너 어떻게 그렇게 권력이 많아?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을 둡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둬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가.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많이 살아야 70, 80, 90입니다 여러분. 이거 끝나면 다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서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가 어디인가 하는 거, 이게 지금 이 시간에 결정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정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37절에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올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넌 완전한 자야, 너는 올바른 자야, 꼿꼿하게 잘 섰어,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을 주목해봐라.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화평이에요. 처음부터 영원 끝까지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렇죠, 의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의 최종 종착지는 뭐냐? 화평이에요. 평안한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범법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사악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끊어져서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불호수에 갇히는 거다. 맞습니까?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에게서 나오나니 그분은 고난에 대해 그들의 힘이 되신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에 대해 힘이 되시냐? 마지막 구절에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구출하시리니 그들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핍박을 해도, 그렇죠? 네, 더불어민주당, 공산당 이런 뭐 세력들이 이렇게 다 합쳐서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우리 믿는 사람이 주님만 신뢰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에게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시고도 오늘 시편 37편을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딱 대입을 해서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자유우파 시민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의인들 쪽에 이렇게 놓고 반 대한민국 세력들, 헌법재판관들, 공수처장 뭐 해갖고 다 이걸 악인들 쪽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거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편 37편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그 인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날 밤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평안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는 그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로 인해 초조해야만 안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우리 자유우파 모든 시민들, 악인들 때문에 초조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자, 특별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우파 시민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위해서 제가 네 구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도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윤석열을 떠받쳐 주신다. 예. 32절에서 33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지켜보며 그를 죽이려 하나 주께서 그를 사악한 자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때에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이재명을 비롯해서 종북주사파, 친중공세력들, 우리법 연구의 좌익 판검사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에 사악한 자가 큰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푸른 월계수나무같이 뻗어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도다. 그렇죠? 그가 사라졌으니, 그렇죠?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어서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대한민국 땅에 곧바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며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며 고군분투하는 그런 그 성도들, 그 성도들 위해서 39절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에게서 나오나니, 그렇죠? 그분은 고난에 대해 그들의 힘이 되신다.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구출하시리니 그들이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사악한 자들에게서 구출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구원해 주시는 일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 종착지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웃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종착지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토록 웃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